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마지막 한 주 남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네 번째 된 날 목요일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묻히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주를 고난주간 패션 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첫날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많이 알지만 종려나무는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종려나무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보통 그냥 들어가셨으니까 들어가셨나보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답은 간단한 답이죠. 잡히시기 위해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건데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부터 오늘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다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복음서를 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월요일부터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시죠. 사랑의 계명을 주신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여정, 즉 성화와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은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인데 과연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물론 처음 하신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basket list 넘버 1이 됐던 것 같은데요.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가까이 있는 벳바게, 벳페이지라는 곳이죠. 거기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한 2마일 정도 되는 거리, 2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감람산이 있었는데 그 동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였고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 유명한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라는 2절의 기록은 베다니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는데 이때 이미 예루살렘은 사실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상당히 큰 유명해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었던 것이 헤롯 대제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두 배나 큰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제국에서도 예루살렘을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이미 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로마 군사들이 점령군으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총독 빌라도의 압제하에 고난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대는 상당히 정치적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두 제자를 그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2절 이하에 보시면은 집에 가면 나귀, 어미 나귀가 그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것을 데리고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사건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이맨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겸손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의미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건 아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가 했지만 거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이 표현이 마태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 나귀 타고 오신 왕이 아직 한 번도 없었지 않냐.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와. 아마 열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그 말씀이었나. 아마 스가랴 9절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나귀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아마 열두 사도들도 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부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실제로 마태는 시온에 따라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또한 동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시는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임을 짐작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겸손한 왕일 뿐 아니라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일 뿐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임을 마태는 분명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히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고 또한 나귀를 탄 것은 또 하나의 의미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그가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Prince of Peace라는 그 표현을 마태가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는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금요일에 읽은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연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영은 참으로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것을 봅니다. 겸손한 왕이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영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역설이 드러나죠. 모순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겸손한 입성과 영광스러운 환영, 맞지 않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 13장이나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은 전시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만 평시에는 항상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러 들어가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무리가 겉옷을 펴고 겉옷을 길에 다 깝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가지를 베어서 종려나무라고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겉옷을 땅에 내려놓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이죠. 왕을 경외하는 표시입니다. 아마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엎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 보면 기가 막히고 있죠. 그들은 아마 폭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짐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식을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그들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이 표현은 지금은 그냥 찬송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호산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오, 세이 그런 뜻입니다. 어스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지 영적인 구원을 그들이 의미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왕,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줄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표현은 이 찬양은 다분히 예수를 단순히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의 해방자로 그들이 기대하면서 환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동한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동방 박사들이 모르고 헤롯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옵니다. 한 번 소동했는데요. 33년 후에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헤롯이 놀랐는데 이번에는 아마 빌라도가 뭐 다 놀랬겠지만 빌라도가 놀랬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마 이때도 막 소동이 나니까 뒤늦게 나온 사람들은 웬일이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냐 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그들이 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우리가 깊이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 별명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과연 메시아라는 의미로 구원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을까 아니면 해방자라는 모세와 같은 모세와 비교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Prophet like Moses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은 알고 있었던지 모르고 있었던지 모르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을 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자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사뭇 달랐던 것임을 우리가 나중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they say I am? 그 후에 다시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그 무슨 말인지 아니냐.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욕을 먹는 거는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거 무서워서 질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책망당합니다. 전도하시기 힘들면 물어라도 보세요. 너 예수가 누구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데요. 예, 그 질문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인데 다른 사람의 종교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인격을 존중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걸 방치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와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초청하셔야 됩니다. 초청 안 하시면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우리는 더 쉽게 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마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는 아니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무슨 의미냐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자기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성전을 상징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잘못된 예배를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마태는 그것을 첫 번 사건으로 기록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다른 것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마태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을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지였습니까? 레위지파였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죠. 그냥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것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심이 아니겠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배가 이제 중대한 전환점에 온 것을 마태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고 그것을 서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매매하는 자들,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다 내쫓으시는데요. 우리가 이 기록을 볼 때 성전 안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마켓이 하나 있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요. 환전사는 뭐냐 하면은,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인데요.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로마 화폐로 낼 수가 없어요. 꼭 유대인들이 만든 주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것을 밖에서 안 바꾸고 안에서 뭐 그거에 뭐 안에서 할 수는 있겠죠. 더 중요한 문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비둘기뿐이 아니라 양과 비둘기와 기름과 곡식 같은 것을 제사 용품을 그들이 거기서 팝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교회 본당이 있고요. 그래서 앞을 뜰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마당에 이제 물두멍도 있고 제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전, 성소에 가까운 쪽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 지역, 거기는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제일 앞쪽, 길 쪽에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이렇게 돼 있고 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중간 지점에 이 매매하는 곳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거기 와서 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딸리는 거죠. 사실 성전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편의점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으로 그 상을 때리고 둘러엎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 한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 이사야가 말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만민 그랬을 때 유대인들만 의미했을까요? 이미 그때 이사야는 이 만민은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곳이 될 것이고 성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귀화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공간을 이 제사장들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리도다. 그 만민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뺏어버리고 거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 아마 그들이 폭리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환전상 한국 가서 하시면 공항에서 환전할 때와 가서 은행에서 환전할 때하고 그 요율이 다르죠? 공항에 가까운 쪽에서 할수록 불리하게 우리가 환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성전 안에 있던 환전상들은 상당히 비싼 수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익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뒷부분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기회를 뺏어가는 제사장들의 소행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 바쁘신 와중에 맹인과 전인자들이 성전에 대숙이 나와 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왜 마태가 꼭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항상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번도 그들을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악행을 책망하시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께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쁘셔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 점잖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계속 기도를 하나님 바로 하는 게 이게 죄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죄라는 건 성경에 없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 아무리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바쁘실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기간 속에서도 짧은 기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여기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태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신 일, 제사장들이 보기엔 이상한 일이죠. 사실 번역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요즘 저런 그들은 그 저 사람 뭔데 저런 짓을 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호산나를 찬양합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죠. 어른들이 분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계속 따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아이들은 영문서 모르고 계속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쳐 말고 굉장히 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한테 당신 지금 저 소리들 듣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보장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때 다시 예수님은 처음이죠.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실제로 시편 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원수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대적하고 지난주에 본 말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너희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찬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대적들을 잠잠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는 자신이 들어가시는 고난 당할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심지어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도 그 고통의 아픔을 미리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요?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제국의 헌법 아래에서 가장 철저하게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죽음을 자초하셨는가? 그걸 알면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각도에서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즉 사명을 내가 마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미션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소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맞기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맞으면 아프니까.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고 고통을 자초하십니다. 순간의 고통이 아파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고통을 알게 되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하자면 그것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컬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을 피하지 않았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 소명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예, 외형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소명이 얼마나 충실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메시아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명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게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르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소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위를 받고 좋은 좌표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예,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직장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나의 소명에 맞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소명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으로 갈 때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제목이 이 소명입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그 소명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소명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어도 마지막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충실하게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영혼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심판주로 오심을 경고하신 놀라운 사건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두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일주일이 못 가서 사실 닷새를 못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그를 주셔서 아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지금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나의 성화를 위해서, 나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분으로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간 프랑스 초에브라는 작은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테러범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때 인질로 잡혀있던 한 여성을 배신해서 경찰 간부가 멜트람이라는 분이 대신 인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총성이 일어나고 경찰들이 거기를 들어갔을 때 이미 경찰 간부는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프랑스가 지금 그를 영웅으로, 의인으로 지금 기념하고 눕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는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경찰 때문에 대신 풀려나온 이 여인.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 경찰이 대신 들어가 있는 바람, 내가 풀려나왔고 그는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왔고 그가 정말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했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의심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2000년 동안 무수히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신약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와 유대인과 로마 제국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가 거짓 증거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거짓 증언을 하면 돌로 쳐죽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취급합니다. 로마 제국도 형법에 보면 위증죄가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 증거를 가장 심각한 죄로 생각하는 유대인 사회와 로마 사회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네 권이나 있는데 그리고 모든 서신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왜 이 책을 불태우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열두 사도가 거짓 증언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아깝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콜드 케이스 디텍티브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제이 워너 워너스라는 분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요 앞에 로고를 써주세요.
집사 포켓. 그 얘기를 하죠.
5분짜리니까요. 그랑 같이 말씀해주시고요. 그분이 코스테이스 디텍티브인데 무슨 말 하셨습니까?
There'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nd the ones that are unsolved go into a cold case file. In Torrance, California, those cases landed on the desk of Detective Jim Warner Wallace. Several cold cases that Jim solved were featured on NBC Dateline. In the end, you're trying to figure out what just happened here. I'm constantly entering each scene and asking, what really happened here, using the evidence available to you. Because these are cases that really were forgiven us for loss. They really don't depend on those cases. Jim started in law enforcement as a patrol officer. A second-generation cop, he wore his badge proudly. He had a keen eye and sharp mind, and by his 30s, was promoted to detective. He was also a loving husband, dedicated father, and an avowed atheist. I was more than happy with the idea that I would live my life, and when I closed my eyes for the last time, I would be in the dirt. Came from nothing, I'll go back to nothing. The idea of a life after this one was meaningless to me. If you had told me that I was a sinner, I would have laughed at you. I know what sinners look like. They're the folks I take to jail. That's not me. I'm a good guy. Jim always prided himself in his intellect and openly mocked people of faith, especially Christians. I thought that was a completely unnecessary mythology that I just could not be part of. Reason and observation and scientific exploration would eventually have answers for all the questions that I had about life. There was one friend who kept inviting Jim and his wife Susie to church. Susie wanted to go because she believed in God. Felt their children should go to church like she and her family did.
I never read the Bible and really didn't have much understanding of what it all really meant. I think I knew the basic tenets of the faith.
I was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have been more than happy to go to church with my wife, as long as I could go as an atheist. The pastor was able to communicate a message that was really geared for the kind of selfish, self-focused atheist that I was, in the sense that he was able to interest me in Jesus as a smart guy.
Jim was intrigued, so he bought a $6 Bible.
I wasn't about to spend any more than $6 on this. I was looking for their letters. I want to see what Jesus has to say. If he's got some wisdom to share, let's hear it.
Jim put his training as a detective to work and pored over the Gospels. He discovered something that in his line of work was critical to any investigation, eyewitness accounts.
You have multiple eyewitnesses that see the same event. They never tell you the same story, but they do tell you a story that can be seen together like a puzzle. I was seeing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Gospels, and I thought, wow, you know, in some aspects, I think this stuff feels and looks a lot like eyewitness testimony. So I was willing to take a step with it and start to examine it as an eyewitness account to see if it would hold up. This was intriguing to me because it was a claim not just about some wisdom from the ancient past, but a claim about an event that either occurred or didn't occur in the ancient past, and that was something I could test.
Jim also looked into the writings of other ancient historians to verify the accounts he found in the Bible.
So I think as I went through that process of digging, looking at language, looking at the template that I used to evaluate eyewitnesses, I became more comfortable and more confident that those were accurate, reliable eyewitness accounts.
We were both learning so much at the same time.
When Jim's atheism couldn't stand in the light of the evidence, he was faced with one question.
Why do we need a savior?
To answer that question, Jim had to admit that his pride was keeping him from accepting the truth about Jesus.
It wasn't that there wasn't enough evidence. It was all about realizing, I'm not God, and realizing that, man, I'm a mess. And there's a lot about my life that I would like to change, a lot that I'm not proud of, a lot that I need forgiveness for.
Jim, the good guy, needed a savior too.
I, for a lot of years, worked hard to resist God's spirit. And at some point, I just said, okay, I'm done. I believe it. I'm in. I submitted everything to him. I submitted everything to Christ. I submitted every waking thought.
I felt like I was getting to witness a miracle just unfold right before me. It was just amazing.
The first thing that changed for me was a sense that this huge separation I'd always drawn from the people who were on one side of the bars and the people who were on the other side of the bars vanished. I have become a much more forgiving person, I hope, because I'm constantly reminding myself of my need for forgiveness.
Jim went on to become a celebrated cold case detective. He also defends his faith as a Christian apologist. Together, he and Susie have built their lives on the truth of God's Word.
God knew me. He knew how committed I was to looking at evidence. And I think God reached me through that evidence. It may not be how everyone hears the gospel for the first time. But for folks like me, I needed to be reached this way. So I'm only a Christian today because it's true.
Cold Case Christianity입니다.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이 있나요? 없으면 아마 조만간 도서실에 갖다 놓겠습니다. Alive라는 그 짧은 책 글을 제가 이번에 읽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다 모아서 증명하는 건데요. 이분은 본인이 Cold Case Detective에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전담 형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증거 자료를 모으고 증인들의 증언을 모으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금 간증을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서 문제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pride 때문에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들이 너무 완벽하고 확실한데 결국 우리의 교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네, 여러분, 2000년 동안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증언집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조사해온 결과가 이제 이러한 결론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간단한 비디오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 말고 이제 리 스트로블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법률적인 기자로 일하던 분이 이제 똑같은 문제로 부실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간증이 간단히 또 소개된 것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하다가 좀 논쟁에서 밀리면요, 이 비디오 소개했어요. 링크를 제가 교회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 올려놓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이나 리스트로블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이분들이 완벽합니다. 행사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완벽하게 성경의 기록이 한 치의 오류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기 전에 그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월러스 형사의 간증처럼 여기 나오는 모든 기록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사실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증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형사에서 이제는 견증론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형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도움을 잘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CSI 시대거든요. 많이 지나가지만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풀럼과 그쪽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청소년 캠프 때문에 마이올라 대학에 간 적이 이분이었는지 다른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혈액형을 가지고 DNA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재미있는 그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를 위해서 정말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을 저희가 봅니다. 또한 부정과 부패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성전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시며 성전을 더럽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신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더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이 증인의 대열에 뛸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한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확신을 갖지 못한 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